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되어 있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책자를 갖지 않으신 분들은 책자를 하나씩 좀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위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6절 위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을지도 모르는 신적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을 빼앗기도 하신다. 또한 그들을 버려두어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자신들을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도 하신다. 또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기도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팍하게 하고 마는 것이다. 7절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다 계획을 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적 작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역사와 시간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셨던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작정이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밖에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하는 그 죄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범위 밖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내실 때, 섭리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직접 나서서 어떤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2원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만물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지요. 그 다음에 만물의 제2원인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이 제2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 그 다음에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면 마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 계시고 역사의 전면에는 인간이 나서서 어떤 일들을 다 처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하위의 2차적 원인들, 상위의 원인은 하나님이지요. 하위의 2차적인 원인들 그 자체를 보면 여러 겹의 커튼과 같이 우리의 시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가리고 있지만 신앙의 눈은 더 높은 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수단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차적인 원인들,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정,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여러 겹의 커튼과 같아서 하나님의 손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그 커튼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 결국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힘을 쓰고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전면에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과는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시간에 일어났던 그 앞선 어떤 사건에 두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두거나 아니면 혹은 운명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운명이다.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그 앞에다가 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운명이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아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구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제1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신자의 삶 가운데 일하는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순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 전면에 나서서 자기 뜻대로 일들을 다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전면에 나서 자기 일들을 다 행하고 말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해야 될지 사실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셨던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설교했지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결국은 넘겨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되어진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쪽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일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일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빈번히 제자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본성을 쫓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일은 어떤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는 그런 도구로 인간들은 쓰임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도 유다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언뜻 그래서 그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아야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네가 그 악역을 좀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언뜻 들리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고 해서 그 다른 외부적인 상황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파는 그 일 외에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라바를 내어주랴, 예수를 내어주랴라고 할 때 백성들이 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듣고 뭐 성경이 뭐 잘못되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인간이 전면에 나서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는 이런 사실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탄복을 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실 때 신자로 하여금 죄 유혹에 때로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때로 그 유혹의 욕심에 따라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시험에 빠지도록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의 제1 원인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식이든지 아니면 도덕적 감화의 방식이든지 인간의 죄를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개입하시면 제가 죄를 범하려고 했다가도 죄를 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얼마든지 그래서 신자가 죄와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에 그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실 수 있고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두셔서 신자로 하여금 죄 유혹에 그냥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거기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세 번째 줄에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도록 하는 것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선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고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죄 유혹에 빠지도록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이 죄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성하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우리를 억지로 몰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죄를 짓게 하신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이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이 말은 죄 자체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승인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용하셨다는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을 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인간의 성질을 그냥 두고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의 죄된 본성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아니하시면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되고 말아요? 인생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지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랬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악하고 또 추악한 그런 행동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때 제지하지 않으셨는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아 혹은 하와야라고 부르시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답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요. 타락이 없으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뭐 설명은 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정확한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절과 관계된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왜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우선 우리가 이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백성들을 유혹에 빠지도록 그 죄된 본성대로 그냥 살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이런 일들은 신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자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일들을 간혹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장 5절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고 6절의 내용은 불신자들, 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7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로 하여금 부패한 욕심대로 자기 그 죄된 본성대로 행하도록 그냥 놔주시는 이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히스기야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네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면백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기고 보물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재산이라 할 수 있겠죠. 국가재산, 그 국가재산을 다 내어놓고 보여주었습니다.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들과 인생들의 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소유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 것인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역대기 기자가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2장 31절 구약성경 703쪽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왕의 사절들한테 결국 자신의 그 모든 재산, 국가의 재산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는데 이 일을 가리켜서 역대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랬죠? 이 떠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도 leave라는 뜻 중에 그냥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뜻이 여기에 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떠나버리시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재산을 막 내어놓으면서 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모른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 시험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거두시기 전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는 이야기인가?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히스기야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리시고 나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결국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는 이 일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쨌든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재물을 자랑하게 되는 국가의 그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또 살펴봤는데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을 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큰 재앙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일의 주체가 누구로 나타난가 하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말은 충동하다, 부추기다, 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다윗도 결국 인구조사, 야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가,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백성들을 신뢰하는 교만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부추겼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유혹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오.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거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 21장 1절에는 어떻게 또 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주체로 나타나는가? 사단이 나타나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주체로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거기에서 끼어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그 주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역대기에서는 사람을 유혹하고 정죄하는 사단처럼 그렇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다윗이에요? 결국 이 일에는 다윗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단,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전면에는 누가 나서요? 사단이 났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났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재앙으로 그냥 이 세상 자연재해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고처럼 나타났어요. 도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들을 그냥 죽이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은 실상 어디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되어진 일이었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찌되었건 이 모든 일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로 신자들의 부패한 욕심과 죄된 본성들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도록 하시는가? 먼저 우리는 이것이 6절,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절에 나타나는 이 내용과는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내용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상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의 본성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저희가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악인들을 가리키죠. 이런 악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된 본성대로 그냥 실컷 행하도록 그냥 내팽개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결코 그냥 놓아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에 거주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런 모든 이유들도 결국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본성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때로 유혹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잔존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정말 아십니까? 그 깊이와 그 강도를 정말 여러분들 잘 아세요? 저도 예전에는 저런 죄는 야, 저건 정말 나쁜 사람이 짓는 죄다. 어떻게 신자가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제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했던 그런 죄를 어느 때는 제가 범하고 만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저로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도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자의 겸손을 위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죄, 내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짓나? 내가 어떻게 저런 악독한 짓을 하나? 라는 그 죄를 때로 짓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신자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인지 잘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얼룩말을 사자가 뒤에서 공격하다가 뒷다리를 이렇게 딱 물잖아요. 그러면 뒷다리를 물었는데 그 다음에 뭐 앞다리를 문다든지 목을 또 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물 자꾸 늘어지죠. 레슬링 그레고로망형이라든지 그런 레슬링도 보세요. 팔이 하나 이렇게 꺾이면 그걸 그냥 가지고 끝까지 물고 넘어와서 결국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잔존 세력들,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잘 모르는데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부분이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도 다 이런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 신자가 더 친밀하게 더 견고하게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패한 본성대로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책을 붙들고 있으면 책은 늘 손에 들려 있지만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책은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상황을 그냥 흔들어 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혹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앞으로 있을 죄의 경우들, 앞으로 짓게 될 그 죄의 경우들에 대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위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서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죄의 유혹과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를 극히 신뢰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가 떠나가면서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저는 뭐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감옥에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다리라라는 그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사단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 번씩이나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큰 물고기가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를 때부터 인간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주님으로부터 많은 교훈과 책망을 들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성, 부패한 성품이 정말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이지. 그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함으로 인간의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끈질긴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때로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그냥 허물어뜨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눈에 뭐가 씌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주위에서 또 목회자가 또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어때요? 그냥 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내 속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결국 그 일을 행하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성령께서 저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면서까지 그 죄를 짓고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그때 비로소 돌이키는 것이지요. 신자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두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했던 베드로였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했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다고 고민했던 것이지. 자기가 사단에게, 우는 사자처럼 날뛰는 사단에게 손바닥에서 놀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처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사단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단, 저,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성도들을 겸손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단은 인생들을 훈련하는 조교라 할 수 있습니다. 조교 아시지요? 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훈련하시는 교관이신 하나님께서 때로 사단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군대에서 PT 훈련 받아봤지요? 네. 저도 군악대에 있었지만 이상해도 PT 훈련은, 뭐야, 저 유격 훈련은 PT 체조지요. PT 훈련이 아니고. 유격 훈련은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군악대 대원들은 유격, 저 뭐야, 유격 훈련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통령 행사 터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안 나가거든요. 그냥 열내라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런 행사가 없더라 말이죠. 근데 6.6대 조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얼마나 험하게 다루는지요. 지금 막 밟고 다니지요. 결국 이제 근데 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강한 군인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사단을 이런 도구로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때로는 시험에 지기도 하고 사단에게 놀아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겸손도 배우고 마침내는 사단을 이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런 섭리의 손길 가운데 신자들이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이러하다고 하면, 신자의 삶이 이러하다고 하면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과연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성격의 것이라고 할 때 신자는 과연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때 그 섭리다라고 말하는 그 일의 성격은 대개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보편적으로 좋은 일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판원을 하는데 무슨 물건을 파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타야 될 기차를 놓쳐서 그 사람과 사업을 이렇게 사업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 기차를 놓침으로 결국 사업 체결을 하지 못해서 제가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플랫폼에 있을 때 내가 동기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생이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그 물건을 매우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이거 사람이 섭니다. 내가 그렇게 그 열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열차를 놓치고 말았고 결국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동기생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제 동기생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업을 내가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결국 제 모든 사업을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의도, 그 뜻,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그 의문이 이 지상에서 풀어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서가 그런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일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면서 자기가 막 단언을 합니다. 나중에 잘 될 때는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못 될 때는 그럼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못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 못된 일이 결국에 가서 그때는 그 결국은 언젠가 죽을 때도 결국이지만 실제로 성경 말하는 그 결국은 죽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말할 때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다 주신 일이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라서 신자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운운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다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말을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요. 이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함부로 불평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은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 뜻대로 순종하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윤리적인 명령에 내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후회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이상 윤리적인 가르침을 쫓아 사는 그런 일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깨웠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윤리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신자들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될 믿음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는 성경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든다 말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국무총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면 그저 그 가정의 청지기 일만 하다가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럴 때라도 어떤 일의 결과를 운명이나 불행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현재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이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다. 흔히 그래서 뭐 천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만 흔히 뭐 천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뜻대로 행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지요. 그때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십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을 때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군사와 함께 다윗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비새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그냥 목을 끊어놓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래서 다윗의 그 부하들과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 이때 그냥 사울을 끝장냅시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절대로 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훔치고 죽이고 가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여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런 만한 찬스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많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돌아올 혜택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윤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자는 자기 죄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종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부패한 욕심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라 그랬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를 떠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으로 적용되지 않는 매우 복잡 미묘한 이런 문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고 금하시지도 않은 어정쩡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윤리적인 뜻만으로 결정하기가 매우 애매한 이래도 되고 저러도 되는 그런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경우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뭐 다 좋은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선을 봤는데 두세 사람이 다 좋다는 거예요. 누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대개 이런 일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잘 결정했다라는 그 마음의 위로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결정이 잘된 결정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결정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모를 때도 많고 실제로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세 가지 초이스를 다 선택해서 그 결과를 다 도출해내고 아 그래서 내가 이거 잘 선택했다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하고도 결혼해보고 저 여자도 결혼해보고 아 그래 이게 좋다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뭐 백마탄 사자가 탁 나타나야 거기 결혼하라는 뜻이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공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성경관으로 잘 무장이 되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우리에게 딱 들어와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갖춰진 소프트웨어가 답을 딱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평소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고자 했지만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 그것은 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섭리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목적만 고정시켜놓고 수단은 인간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던 바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과정 가운데 보십시오. 나귀가 메어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라든지 다락방을 예비하라는 그런 일들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예언하신 바대로 다 되잖아요. 주님의 구속사건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단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오 그분의 뜻이 늘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수정될 소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그러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이나 그 방법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정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오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애써 뭐는 이렇게 해달라 이것은 저렇게 해달라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이유와 근거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목적이 불변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라도 다 알아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력만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수명이 연장되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 했던 이스라엘을 살려두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는 우선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능 열쇠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기도가 만사라 그랬던가요? 뭐 그런 표 있지 않습니까? 아, 기도 만능. 예. 그런 표가 있거든요. 기도 만능. 여러분들 믿습니까? 기도 만능. 기도는 만능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던 거예요. 예준이나 혜든이나 민재나 하진이나 얘들이 달라 하는 거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뭐 달라 그러면 적어주고 이거 달라 그러면 적어주고 다 주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신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행하시는 분인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야 주시고 그래서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자녀에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 하지만 달라고 하지 전에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는 못 누리셨습니까? 기도한 대로만 응답받는 은혜만 누리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들은 이런 면에서 굳이 기도 안 해도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히스기야가 면백을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15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들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육체의 가시를 제쉬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기도해도 될 일, 이것은 기도하면 안 될 일 이렇게 딱 구분해놓고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인지 저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들어주지 않을 일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